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형편, 우리 자신을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왜 나의 어떤 이 문제, 형편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은 너무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또 내가 기도해도 왜 빨리 응답이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일하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있는 그 맹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문맥을 보면 바로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배를 타고 다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우리가 떡을 안 챙겼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떡을 안 챙겼다고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런 놀라운 그 헌신과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쪽으로는 헌신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아직 미숙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 시작은 성경에 베세다의 이름에 이렇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 원문에는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입니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점이 있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내일 어떤 일을 만나면 갑자기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있었는데 내일이 되면 갑자기 내 믿음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밝히 보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맹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전혀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질병을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의 구약 율법에 부정하다고 정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기준에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여기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만지면 나도 왠지 부정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그 눈은 뭔가 부정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가가기를 뭔가 꺼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이 맹인을 볼 때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다는 건 누가 생각이나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좋아질 거다. 내일이 되면 더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그런 기대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 맹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그냥 안 됐다. 거기 그냥 그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지. 너무나 당연한 운명으로만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주님께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치유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와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질은 이것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온 것은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죠. 남들은 다 지나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돕고자 하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다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의 문제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기대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벳세다는 작은 동네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동네 안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그냥 뭐 우연이가 아니라 이 동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맹인인데 맹인을 데리고 천천히 빨리 갈 수도 없는데 여기를 나가셔서 동네 밖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동네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 가보나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옆에 있는 벳세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고라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셨음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고라시나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고라신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책망할 때 고라신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거기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만약 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많은 은혜를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두로와 그 고라신과 벳세다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이 벳세다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표적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들에게 뭔가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잘 유지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성령의 은사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나타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기회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는 동네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추실 자에게는 은혜를 감추듯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은 아니죠.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나의 그 교만하고 굳은 마음을 보시고는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은혜를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인도해서 나가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그동안 인생이 답답하고 두렵고 또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이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인생의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나의 인생의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해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맹인에게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리고는 치유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시고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금 치유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예수님이 확인하신 후에 다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니 이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한 번에 다 나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은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안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하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이렇게 두 번 안수해서 고치시는 일은 다른 내용에는 없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침도 뱉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한 번에 치유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두 번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 기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고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특별한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치유를 받을 때 한 번에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처럼 한 번에 치유가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분명히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그 은혜 주실 때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다리를 고쳐주실 때 다른 것까지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다 부어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점진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서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증인이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기간을 보내시면서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제자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계속 도우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의 정도에 만큼 인격적으로 차근차근 제자들을 예수님이 훈련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를 들면 치유의 현장에 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는데 가는 중간에 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거기에 있는 9명의 제자는 거기에 남겨놓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은혜를 다르게 주시고 다르게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맹인의 치유 과정입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를 오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처음 기도해 주실 때는 나무 같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든 것이 선명하지가 않고 너무 흐릿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나무 같기도 하고 아직 보인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치유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 상태로는 내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로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눈이 보이기는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직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보이느냐 또 안 보이느냐 그 경우를 따진다면 아직은 안 보이는 쪽에 더 가까운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육신의 치유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하고 믿음 생활을 분명히 시작은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건을 만나면 또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내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도 세상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세상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부터 불같은 은혜를 받아서 술과 담배와 또 도박과 또 혈기, 부정적인 생각, 우울함, 슬픔, 음란과 폭력과 악한 것들이 단번에 다 끊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놀라기도 합니다. 이상하다 이런 일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그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은혜로 내가 다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변화될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실제 네 자신을 보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에게 예수님 만난 그 은혜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내 안에 아직 또 확신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내 삶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또다시 나는 옛삶이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 심해서 나 스스로도 내 자신도 혼란스럽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 믿음을 흔드는 사건을 만나면 전혀 다른 내 안에 다른 모습, 내 옛삶, 과거의 인격이 또 드러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를 볼 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은혜를 받은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은혜를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보이기 시작하지만 아직 잘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은 예수님도 아직 이 사람의 치유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보이느냐, 어느 정도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예수님께 대답할 때 예수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인데 아직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온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보이고 물건처럼 보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불완전한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또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기를, 이렇게 외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아직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아직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온전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더 치유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내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다. 왜 나는 잘 안 보이는 걸까요? 왜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혼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더니 온전하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한 번에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밝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회의를 주고 낙담을 줍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고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때 모든 것을 이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을 주목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흐린 상태로 예수님만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이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밝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더 간절히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나의 상태에 혼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 밝히 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주로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번 그들이 눈먼 자요 맹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눈먼 상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치유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직 이 제자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지만 제자들 편에서는 아,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이고 큰 고난이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이 그냥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동참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밝히 아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 현재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단계로 더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나의 눈과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와 상처와 연약함, 세상에 속한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는 더 온전하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 교회가 여러 교회들 중에서 부요한 교회인데 그들의 그 부요함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고 부요하여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실상은 너는 곤고한 자다. 불쌍한 자요. 그리고 눈먼 자다.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자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불로 연단한 그런 아름다운 그 금과 같은 그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은 흰 옷을 입어서 너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요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온전하고 믿음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한번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고 잘 유지하고 지키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참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재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실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이 없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을 밝혀볼 수 있도록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상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